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집트 상공에서 추락한 러시아 여객기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당 항공사 측이 밝혔습니다. 사고 여객기가 속한 러시아 코갈리 마비아 항공의 알렉산더 스미르노프 운항이사는 오늘 모스크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고 여객기가 공중에서 파괴될 정도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미르노프 이사는 또 아무런 조난 신호도 접수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사고기는 갑자기 추락한 것이라며 이 바람에 승무원들이 통제력을 잃어 사고 보고나 통신 접촉 시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미르노프 이사는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외부 행동이라며 기술적인 결함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지만 조종사나 승무원들의 실수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사고가 난 에어버스 A321기는 지난달 31일 이집트를 출발해 러시아로 향하던 중 시나이반도 상공에서 추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탑승자 224명 전원이 사망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러시아인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사고 원인이 불분명한 가운데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자신들이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ISIL이 그 같은 고성능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은 어떤 형태의 북한 침략이나 도발도 용인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반도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핵과 생화학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기 위한 이른바 4D 작전계획 이행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와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승인하고 사이버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훈련과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끌었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으며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양국 국방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두 정상이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합쳐 1시간 40분 동안 회담했으며 단독회담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대승적이고 진심 어린 회담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도 미래지향적인 이란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중앙아시아 국가 지도자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우즈베키스탄 고대도시 사마르칸트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관리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들 5개 옛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과 미국 사이에 경제와 안보 협력 증진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안보 분야와 관련해 옛 소련방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재기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등 테러 단체들의 자국민 영입 활동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인권 침해와 열악한 경제 상황 등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테러 단체에 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카리브해에서 실종된 미국 선박에 대한 해저 탐사 작업이 본격 실시됩니다. 지난달 1일 33명이 탑승한 채 플로리다 잭슨빌을 출항해 푸에르토리코 산후항으로 향하던 미국 선박 엘파로호는 허리케인 조아킨을 만난 뒤 실종됐습니다. 엘파로호의 선장은 선박이 실종되기 직전 송출한 조난신호에서 엔진이 고장나 배가 기울고 물이 들어차고 있다며 구조를 요청했었습니다. 미 해군 측은 탐사 과정에서 사고 원인을 밝혀줄 항해 기록 장치가 발견되길 바란다며 혹시 선박 안에 탑승자들의 시신이 남아있다면 인양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제47차 미한 연례 안보협의회 SCM이 서울에서 열려 북한의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미사일 파괴 작전을 수립했습니다.
카터 장관과 저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의 고도화,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도 승인했습니다. 미한 연합공군의 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오늘 한국 광주에서 시작됐습니다.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오늘 3년 반 만에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다자 차원에서 북핵 문제에 함께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영상 1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47차 미한 연례 안보협의회의 SCM이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파괴 작전 계획을 공식 수립했습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도 함께 승인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과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제47차 미한 연례 안보협의회의 SCM이 2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렸습니다. 두 나라 국방장관은 1시간 반가량의 회의를 마치고 16개 항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한 군당국은 먼저 탄도미사일이나 핵탄두를 탑재한 북한 미사일의 위협을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기 위한 4D 작전 개념의 이행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4D는 유사시 지상미사일 발사대와 이동식 발사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까지 타격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입니다.
카터 장관과 저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의 고도화, SLBM 시험 발사 등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 개념 이행 지침을 승인하고 동 지침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4D 작전 계획과 연습 계획 등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를 담고 있으며 향후 미한 연합사령부의 새로운 작계 501호에 반영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미한 두 나라는 핵과 생화학 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 개념을 공식 천명했습니다. 미한 국방장관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도 승인했습니다.
The ROK will have OPCON. It needs some of the capabilities.
카터 미 국방장관은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은 미국이 단독으로 했던 임무를 한국이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며 한국군이 관련 능력을 완전히 갖추면 전작권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동맹 간 협력을 통해 자국의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게 현재 많은 국가들의 보편적 안보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방위 역량과 태세를 강화해 나가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특수한 여러 가지 지정학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한미 동맹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위 체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관심을 모았던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의 배치와 관련해 한민구 장관은 이번 SCM 의제에 사드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양국 간 전혀 합의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국방장관은 또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 검증이 끝날 때까진 주한미군 대화력전 수행 전력을 한강 이북, 현재 경기도 동두천에 유지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미한 군당국은 아울러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도 대응하기 위해 공동 사이버 훈련과 사이버 군사 교육 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미한 연례 안보협의회의 SCM은 지난 1968년 시작된 양국 간 국방 안보 분야 협의체로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이 주관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했던 미한 연합 해상 기동훈련이 29일 순조롭게 끝났다고 미 태평양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레이건호는 훈련 뒤 부산에 입항해 현지 주민들과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보도자료에서 26일부터 나흘 동안 한국 동해상에서 실시한 연합훈련이 29일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훈련은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와 최신 이지스함들이 참가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령부 산하 레이건호 미디어팀은 미한 두 나라 해군과 공군이 북한의 각기 다른 공수 위협 시나리오에 맞춰 다양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상에서 북한 함정과 마주하는 상황을 상정해 추적과 요격, 연합통제 등의 훈련이 실시됐다고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레이건호 외에 첨단 요격미사일 시스템을 갖춘 이지스 순양함 챈슬러스빌호, 이지스 구축함 머스틴호와 피처랄드호, 카니스 윌버호가 참가했습니다. 9,800톤급 챈슬러스빌호는 특히 최신 함대공 미사일인 SM-6를 최근에 새로 장착하는 등 화력을 대폭 강화했다고 미 당국자들은 밝혔습니다. SM-6는 최신 해상 요격 체계로 사거리가 320에서 400km에 달합니다. 특히 최근엔 최초로 탄도미사일과 크루즈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는 SM-6 듀얼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 역시 이르면 내년쯤 이 SM-6를 처음으로 도입해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호에 장착할 계획입니다. 이번 훈련에 동원된 미 이지스 구축함들은 모두 대잠수함과 대공 능력을 갖춘 전함들로 북한의 기습 공격에 대비해 다양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은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과 천안함 폭침 같은 잠수함 기습 공격에 대비해 한국군과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상기동 훈련에서 한국 해군은 1, 2호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호와 율곡 2, 2호 3,000톤급 구축함인 양만춘함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로널드 레이건 호의 항모 비행단과 오산 공군기지의 미 공군, 또 한국 공군이 훈련에 함께 참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해군 이지스 순양함 챈슬러스빌호의 커트 랜쇼 함장은 두 나라가 이런 훈련을 통해 해양 우애를 다지며 서로 배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두 나라 군대가 적과 아군을 뜻하는 적색군과 청색군으로 나눠 훈련을 실시했다며 동시에 서로 교신을 주고받으며 전술 절차를 진행하는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훈련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로널드 레이건호가 30일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레이건호의 크리스 볼트 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4일까지 부산에 머물며 봉사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부산 시민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서 두 나라 동맹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떠다니는 군사 기지로 불리는 로널드 레이건호는 지난 1일 조지 워싱턴 호를 대체해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미 7함대 해군기지에 순환 배치됐습니다. 길이 333m에 배수량이 9만 7천 톤으로 면적이 축구장 3배에 달합니다. 특히 F-18 슈퍼 허넷 등 각종 항공기 60대, 5천여 명의 요원들을 태우고 시속 30노트, 즉 55km의 속도로 움직이며 언제든 전투를 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앞서 레이건호에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배치할 계획이라며 서태평양 지역에서 각종 자연재해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중요한 임무 등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오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오늘 3년 반 만에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한일 정상은 다자 차원에서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보 총리는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2일 한국 청와대에서 취임 이후 첫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같이 했다고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 대응과 관련해 한일 그리고 미한일 3국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다자 차원에서도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에 앞서 1일 청와대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가진 3국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과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의미 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양국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한국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입니다.
그동안 저는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이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출발하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담이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대승적이고 또 진심 어린 그런 회담이 돼서 앞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정상은 이에 따라 양국의 갈등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되는 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의 이런 합의는 박 대통령이 최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를 연내 타결하자고 압박한 데 대해 아베 총리가 이를 일부 수용하면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라는 수준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과거사보다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해 두 정상의 인식차가 여전함을 드러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이 지금까지 50년간의 양국 관계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이 끝난 뒤 일본 기자들과 만나 미래지향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 미래 세대에 장애를 남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런 발언들은 지난 8월 전후 70년 담화에서 일본의 미래 세대들은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이들이 계속해 사죄하도록 운명지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미국과 일본 주도로 지난달 타결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 한국이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이 TPP 참여를 결정하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과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서의 협력 관계를 TPP에서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한국 측의 TPP 참여 검토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협력할 뜻을 보였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2012년 5월 당시 이명박 한국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간의 회담 이후 양국 간 과거사 갈등이 격화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3년 5개월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남북 간 문화 분야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 분야로 교류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일 하루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한국 정부 당국자들로 구성된 방북단은 개성에 있는 만월대 발굴 현장과 고려 박물관 등을 둘러봤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오늘 만월대 전시회 관련해서 외통위원 16분이 출경을 하셨고 관계자 등 총 49명이 출경하셨습니다.
한국 국회 외통위 차원의 방북은 지난 2013년 10월 개성공단 현장 시찰을 위한 방북 이후 2년 만입니다. 한국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개성공단이 아닌 북한 내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국회 외통위는 방북 후 보도자료를 내고 만월대 발굴 현장을 방문해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청취했다며 발굴 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국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공동 문화유산 보전 사업을 확대하고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의 다양한 교류 확대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회 외통위의 이번 방북은 남북 간 8.25 합의에 따른 이산가족 상봉 이후 민간 교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뤄진 겁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남북 민간 교류에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북한이 최근 민간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8.25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최근 행보를 보면 대남 대외 정책에서의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회 외통위원회는 지난 9월 국정감사 기간에도 개성공단 현장 시찰을 위한 방북을 추진했지만 북한은 국회에 북한인권법 추진 움직임 등을 이유로 방북을 불허했습니다. 개성 만월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려 태조 왕건의 왕궁터로 남북한이 2007년부터 공동으로 발굴 조사를 추진해왔습니다. 남북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개성 만월대에서 출토된 유물 전시회를 지난달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서울과 개성에서 동시에 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표결에 붙일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 30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정식 상정됐습니다. BOA가 입수한 초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명시했습니다. 초안은 유엔 안보리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권고와 결론을 계속 검토해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과 반인도 범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해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포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기록 등 북한 상황을 계속 논의할 것을 권고하면서 안보리가 이 문제에 계속 적극 개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0쪽 분량의 결의안 초안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북한에서 지난 수십 년간 정부의 최고 수준에서 수립된 정책에 따라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COI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인권유린 등 각종 인권침해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협력해 책임을 규명하고 그 같은 범죄가 처벌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이어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과 지난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패널 토론회가 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을 감시하고 기록할 유엔 인권 서울 사무소가 개설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아울러 초안은 이번 달에 남북 이산 가족 상봉 행사가 열린 것을 환영하면서 남북한이 더 큰 규모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상봉 행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조율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초안은 북한 정부에 대해 주민들의 모든 인권과 자유를 전면적으로 존중할 것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수감자들을 모두 아무 조건 없이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대변인은 이 결의안 초안이 다음 달 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공식 소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다음 달 16일에서 20일 사이에 제3위원회에서 표결이 실시되고 유엔총회는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이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북한 지도층과 체제를 연구해온 미국 전문가가 김정은 정권을 분석한 책을 냈습니다. 이 전문가는 앞으로 2년에서 5년 사이에 경제적 성과가 없을 경우 김정은 정권이 위태로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이 북한 사상 누각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고스 국장은 이 책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권력을 이어받고 굳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권력 내부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현 북한 권력층의 구성과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30일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현재 북한에서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자이고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것은 맞지만 아직 권력을 다 굳히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Is that Kim Jong-un is the supreme leader. He is the ultimate decision maker, but he has not consolidated his power.
우선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 여러 명을 숙청하고 강등하면서 지도층을 장악하고 미사일과 핵 개발에서 진전을 이룬 점은 김 제1위원장이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제1위원장이 권력을 확실히 굳히기 위해선 경제 안정이란 과제가 남아있다고 고스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Then he has to show progress on the economy. If you remember his first speech, he talked about the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김 제1위원장이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고스 국장은 이를 위해서는 김 제1위원장이 외부로부터 경제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한다며 지난 2013년 한국과 일본, 러시아의 평화 공세를 펴고 올해 8월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인 것은 모두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불법 활동을 통한 자금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국제적인 지원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고스 국장은 밝혔습니다.
You know, the next 2 to 5 years are going to be very critical for this regime. Kim Jong-un really needs to consolidate his power.
고스 국장은 앞으로 2년에서 5년 안에 김 제1위원장이 권력을 다지지 못하면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길 것이라며 정권이 붕괴되지는 않겠지만 절대적인 수령 체제는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력층에서 다른 의견을 내는 목소리가 커지고 김 제1위원장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 씨 일가라는 간판은 정권을 정당화하는 구실만 될 뿐 정권을 움직이는 동력은 되지 못한다고 고스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독재 정권의 속성상 김 제1위원장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의 안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대남 정책을 관장하는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새로운 측근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폭을 넓히고 있는 김양건 비서의 움직임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김양건 노동당 대남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수행하는 횟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양건 비서는 최근 김정은 제1위원장을 수행해 정성제약 종합공장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의 업무와는 별 직접적 관계가 없는 현지 지도를 수행한 겁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중요한 김정은 동지께서 정성제약 종합공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황경소 동지, 김양건 동지, 서웅찬 동지, 조용원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김양건 비서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분야의 현지 지도를 수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6월에도 김정은 제1위원장을 수행해 평양 국제공항을 방문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바로 뒤에 서서 공항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김양건 비서의 이런 행보는 남북한의 8.15 합의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김양건 비서는 지난 9, 10월 중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식 활동 9차례 중 무려 6차례를 수행했습니다. 이 중 지난 9월 7일 외교 업무인 쿠바 대표단을 접견한 것을 제외한 평양 강냉이 공장, 창광 상점 시찰,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 관람은 자신의 담당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분야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양건 비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영영 교수입니다.
원래 수행 현지 지도 수행은 그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관료나 당 고위직들이 수행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결국 김양근 통전부장이 다방면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그의 역할이 통전부나 대남 관계를 넘어선 전방위적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조언하는 그런 그 일원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평가가 가능하다고.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생모인 고영희와 김양건의 개인적 인연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글쎄, 일설에는 뭐 김양건의 부인을 김정은이가 이제 그 말하자면 이모,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어머니 고영희와 김양건 비서의 부인과 이제 친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모, 부, 이모 뭐 이렇게까지 불렀다는 것 보면은 이런 인간적인 관계도 있는 것 같고.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1991년 6월 한국으로 망명한 고영환 씨는 김양건이 대외관계 외에 새로운 분야를 맡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김양건이가 대남 비서 외에 이전에 왜 그 장성택이랑 같이 했던 그 국제 뭐 대풍 그룹인지 뭐 조선 대풍 그룹인지 그거를 장성택이하고 같이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김양건 비서가 그 경제 사업을 대외 경제 사업을 맞지 않았을까 하는 가능성이고요.
탈북자들에 따르면 김양건은 김일성대학 불문과를 졸업한 이래 노동당 국제부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김정일 정권 초기인 1997년 4월 당 국제부장을 맡았고 10년 뒤에는 통일전선 부장으로 발탁됐습니다. 또 지난 2007년 9월에는 비밀리에 한국 청와대를 방문했으며 2차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평양에서 김양건을 지켜봤던 고용환 씨는 그를 똑똑한 외교관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양건이 제가 있을 때 국제부 부부장이었고요. 그래서 뭐 여러 번 행사도 같이 했고 뭐 모스크바도 같이 가보고 그랬는데 뭐 전형적인 스마트한 북한 외교관이죠. 뭐 프랑스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양건은 지난 8월 남북 위기 상황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당시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해 한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평양 당국은 준 전시 상태를 선포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자 김양건은 8월 22일 한국 청와대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남북 접촉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남북한은 43시간의 협상 끝에 8.15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안찬일 소장은 남북회담에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참가했지만 실질적인 협상은 김양건이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정서라는 인물은 뭐 지금 군서열 일이긴 하지만 어떤 회담, 협상, 뭐 논의 이런 데서는 아무런 기술이나 이런 건 없고 역시 그 당시 그런 북한이 의도하고 생각했던 결과를 이끌어내고 한 모든 기술적 문제들은 노련한 김양건이 몰이해서 나왔고
8.15 합의를 계기로 남북 간에는 오랜만에 화해와 협력의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고 한국 정부는 8년 만에 한국 노동자 단체의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천안함 사태 수습과 5.24 조치 해제 그리고 당국 간 대화 재개를 포함한 남북 관계 정상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측근으로 등장한 김양건 대남비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을 다룬 기록영화가 국제영화제에 출품됐습니다. 러시아 감독이 찍은 언더더선은 평양에 사는 어린 소녀의 삶을 통해 북한 체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북한에서 촬영된 기록영화 언더더선이 에스토니아의 제19회 탈린 블랙나이츠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됐습니다. 러시아의 저명한 기록영화 감독인 비탈리 만스키 감독이 제작한 이 영화는 1시간 46분 길이로 러시아와 독일, 체코, 북한에서 촬영됐습니다. 영화는 평양에 사는 한 소녀와 그의 가족들, 친구들을 1년간 촬영했습니다.
The girl who, in front of our eyes, becomes a part of the system, and the system becomes co-author of our real film.
영화는 이 소녀가 소년단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탈린 영화제 측은 모든 북한인들이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돼 있다며 이 소녀도 이상적인 사회의 일부분이 되기 위해서 소년단에 들어가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화제 측은 또 이 영화가 북한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만스키 감독이 북한 측으로부터 영화 제작 승인을 받은 후에 현지에서 제작에 들어가자 북한 당국자들이 제작 과정에 개입해서 모든 장면과 대화를 좌지우지하는 모습이 영화에 담겼다는 것입니다. 영화제 측은 이 영화가 전체주의 정권의 교묘한 책략을 폭로하는 한편 억압받는 주민들과 감정적으로 공감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만스키 감독은 지금까지 30편이 넘는 기록 영화를 찍은 러시아의 저명한 기록 영화 감독으로 여러 국제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탈린 블랙나이츠 국제 영화제는 북동 유럽 최대의 영화제로 11월 13일에서 29일까지 열립니다. 이 영화제의 경쟁 부문에는 총 18개 영화가 출품됐으며 한국에서 올해 개봉한 사도도 초청됐습니다. 사도는 조선시대 아버지 영조 임금에 의해서 비운의 죽음을 맞는 아들 사도 세자의 이야기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러시아 여객기가 이집트 상공에서 추락한 원인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총리가 처음으로 2020년까지 6.5%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과 호주가 합동 해상 군사훈련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먼저 지난 주말 발생한 러시아 여객기 추락 소식부터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여객기가 추락한 게 지난 31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추락한 러시아 여객기는 이 코갈리 마비아 소속 여객기인데요. 에어버스 A321 기종입니다. 지난 31일 오전 이집트 휴양지 샤름 엘 쉐이크를 이륙해서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이집트 북부 시나이 반도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등 탑승자 224명이 모두 사망했는데 탑승자들은 우크라이나 국적 3명을 빼면 모두 러시아인들이었습니다.
네. 자, 아직도 추락 원인은 오리무중이죠?
네, 이 여객기 추락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추락 직후에는 기체 결함에 의한 추락 가능성의 무게가 모아졌었습니다. 추락 직전에 여객기 조종사가 인근 관제소에 비상 착륙해야 한다는 교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 하지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요.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 이집트 지부를 주장하는 세력이 자신들이 여객기를 격추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 항공기 한 대가 꼬리 부분에서 검은 연기를 내면서 비행하는 동영상도 공개를 했는데 러시아와 이집트 당국은 여객기가 추락한 원인을 테러 공격으로 믿을 만한 이유는 없다고 부인을 하면서도 아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네. 이집트 당국이 추락 현장에서 여객기 운항 기록이죠. 블랙박스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도 격추된 것인지 아니면 사고로 추락한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가 모두 회수가 됐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와 이집트 당국 모두 아직 확실한 추락 원인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원인 규명까지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러시아 항공사 관계자가 모스크바에서 가진 기자회견 내용이 주목이 됩니다. 처음으로 기술적인 결함이나 조종사의 실수로 인한 사고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으며 외부의 원인으로 여객기가 더 이상 비행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추락 현장의 모습도 여객기가 공중에서 이미 부서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고 현장을 촬영한 영상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사고기 잔해가 한 군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킬로미터에 걸친 넓은 지역에 퍼져 있습니다.
네.
만약에 땅에 추락하면서 부서졌다면 이제 잔해가 한 곳에 모여져 있어야 할 텐데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것은 추락하면서 지상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먼저 부서진 후에 잔해들이 추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여러 정황상 이 외부의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것 같은데 ISIL 지부의 주장, 그러니까 자신들이 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러시아 여객기가요, 추락 당시에 이미 이륙 후 20분이 지나서 순항 고도에 들어선 상황이었습니다. 자동 항법 장치로 비행을 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네.
9000m가 높은 고도에서 비행 중이었고 이런 이 높은 고도에서 나는 비행 물체를 격추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지대공 미사일이 필요한데 ISIL 지부는 아직 그런 무기를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라크에서 ISIL이 이라크군의 공격용 헬기를 격추했다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개인 화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였었고요. 이렇게 높은 고도에서 날은 민간 여객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밀한 지대공 미사일이 있어야지 격추가 가능한다는 것이죠. 또 이집트 군당국도요, 여객기가 추락할 당시에 주변 지역에서 군사활동이 없었다 이렇게 밝히면서 ISIL 지부는 여객기를 격추할 능력이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ISIL 지부가 자신들이 공격을 해서 맞췄다 하면서 이 비행기가 추락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동영상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문가들은요, 동영상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수상한 점들이 여럿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동영상만으로도 ISIL이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믿기는 어려운데요. 이 동영상을 보면은 이 항공기 한 대가 꼬리에서 검은 연기를 내면서 비행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멀리서 찍었고 저해상도에 흐릿한 동영상인데요. 전문가들은 우선 동영상에 등장하는 항공기가 이번에 추락한 A321과는 다른 기종으로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동영상 속 항공기는 이 꼬리 쪽에서 연기가 나고 그 부분에 엔진이 달린 것으로 보이는데 A321 기종은 꼬리가 아닌 날개에 엔진이 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 동영상을 촬영한 지점도요. 지상이 아니라 연기가 나는 항공기를 멀리서 따라가는 다른 항공기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세력은 어떤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에 개입하고 ISIL을 겨냥한 공습을 퍼부은 데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흐릿한 동영상 외에는 자신들이 격추했다는 분명한 다른 증거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ISIL이 테러 공격 등을 저질렀을 때 인터넷에 보다 확실한 증거를 공개했던 다른 사례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추락 원인은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일단은 이제 뭐 외부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 항공사 관계자의 말이 나왔기 때문에 ISIL이 미사일로 격추하지는 못했더라도 이 폭탄을 미리 기내에 설치했을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기체 결합으로 인한 추락 가능성도 아직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객기가 순항 고도에서 이렇게 기체 결함으로 급격히 고도가 떨어지거나 공중에서 부서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그렇다고 아주 없었던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도 비행기 엔진에 이상이 생기면서 폭발이 일어나고 파편들이 기체 다른 부분에 충격을 줘서 비행기가 공중에서 부서진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주목되는 부분은 이 추락 직전에 조종사가 어떠한 이상 징후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사일이나 폭탄 등 이 외부적인 원인으로 인한 추락 가능성을 높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사고기가 러시아의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어떤 표정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번에 탑승했던 사람들 224명 중에 3명을 빼고 모두 러시아인들이었는데요.
네.
이번 이 추락으로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특히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시신 140여 구가 러시아에 도착을 했는데 시신을 실은 러시아 수송기는 당초에 이제 여객기가 도착할 예정이었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당시 이제 추락기에 탔던 숨진 사망 승객들은 대부분 이집트에서 휴가를 즐기고 귀국하던 러시아인들이었습니다. 일요일
네.
오전에 이제 사고가 난 건데 이 추락기에 탔던 승객들의 유가족들 깊은 슬픔 속에서 여전히 추락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요. 러시아 정부는 어제를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한편 이번 사고의 영향이겠죠. 일부 항공사들이 이번 여객기가 추락한 이집트 시나이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비행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에어프랑스와 루프트한자, 또 에미레이츠, 카타르 항공처럼 유럽과 중동의 여러 항공사들이 안전을 이유로 시나이반도를 통과하는 항로 운항을 중단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내전 지역 상공에서 미사일에 격추된 적이 있었습니다. 국제조사단의 조사 결과로 러시아제 미사일 공격이 추락 원인인 것이라는 건 확인이 됐지만 아직도 누가 쏜 것인지는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당시에도 여러 항공사들이 안전을 비유로 해당 지역 상공의 비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시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고요?
네, 이 한국을 방문 중인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발언이 그런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리 총리가 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 경제 행사 연설에서 중국 정부가 2020년까지 중간 속도로 번영하는 사회 실현이라는 목표를 제안했다면서 이를 위해서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최소 6.5%의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당초 중국 정부의 올해 성장 목표는 7%였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중국 당국자들은 7% 정도의 성장을 올해의 목표로 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 리 총리가 6.5%를 언급하고 있죠. 중국은 그동안에 이제 성장률이 특히 최근 들어서 하향세를 보이면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지난 3분기 성장률은 6.9%를 기록했는데요. 분기별 성장률이 6%대로 떨어진 건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그나마 출렁거렸던 2009년 이후에 6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도 이런 하향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성장률은 6%대에 머물 텐데 참고로 이 중국의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7.4%로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리커창 총리가 6.5% 성장을 언급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성장 목표치를 좀 하향 조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요.
예.
하지만 6.5라는 수치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중국이 지난주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국 경제 규모를 2020년까지 2010년에 두 배로 확대한다 이런 목표를 제안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매년 6.5%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는 주변국들이나 다른 데서 많이 나왔었는데 이 리커창 총리가 현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군요.
네, 이 중국 경제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새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를 하면서 낙관적인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가 올해 제시된 주요 목표들을 충분히 달성할 역량을 갖췄다고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중국 당국자들은 그동안 이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데 대해서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에서 중속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면서 이제 영어로는 뉴노멀, 중국어로는 신창타이라는 단어를 써왔습니다. 경제개혁을 계속 추진하면서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고 특히 이제 일자리 증가를 중요한 지표로 지적해왔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조금 다른데요. 조금 더 이제 우려가 많습니다. 중국이 이 수출 회복 또 내수 성장 모두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그래서 네. 중국 정부가 좀 더 강한 경기 부양책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펼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지난주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눈에 띄는 새 경기 부양책의 발표는 없었습니다.
네, 중국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중국과 호주가 합동 해상 군사 훈련에 돌입했다고요?
네, 이 호주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멀지 않은 해상에서 중국 해군과 합동 훈련을 오늘 시작했는데요. 앞서 호주 해군은 이번 훈련을 위해서 중국 남부 진장항에 두 척의 호위함을 파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실탄 사격 훈련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데요. 다른 서방국들도 중국과 합동 해상 훈련을 실시한 적은 있지만 실탄 사격 훈련을 하는 건 호주가 처음입니다.
네. 자, 사실 남중국해에서는 지난주죠. 미국이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군 구축함을 보내면서 양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됐었는데 사실 이런 가운데 이 호주는 미국의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까운 해상에서 중국과 합동훈련을 벌인다.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실탄 사격 훈련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호주와 중국이 2010년부터 정례적으로 이 훈련을 실시해왔고 올해 훈련도 예전부터 계획됐던 것이라고 합니다. 호주 정부는 앞서 미 구축함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인공섬 주변을 순찰한 후에 항해의 자유를 지지한다면서 미국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훈련은 예정대로 실시를 하는 것이고요.
예.
중국은 당시 이제 일방적인 영유권을 주장을 하면서 미 군함이 자국 주권을 위협했다고 강하게 반발했었죠.
네. 자, 이번 훈련에 대해서 호주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죠?
이번 훈련을 시작하면서요, 중국 외에도 여러 주변국 해군들과 협력을 발전시켜왔고 이를 통해서 투명하게 역량을 과시해왔다면서 앞으로 이런 기회들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긴장 고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주 내에서는요, 이번 훈련이 미국에 엇갈린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 또 중국이 남중국해 관련 입장을 선전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 호주뿐만 아니라 프랑스 해군도 중국과 합동 훈련을 벌였었죠.
네, 지난달 30일이었는데요. 당시 훈련은 역시 이제 정례 훈련이었고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실시된 것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내일 북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영상 1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 하루 종일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18도, 남포는 최저 8도에서 최고 17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17도, 강계 최저 0도에서 최고 1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하루 종일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해주 최저 8도, 최고 18도, 개성 최저 5도, 최고 18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방도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5도, 최고 18도, 장진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12도, 해산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13도, 원산은 최저 8도, 최고 1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양강도도 맑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5도, 최고 15도, 선봉도 최저 5도, 최고 16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조금 끼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모레는 맑다가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집트 상공에서 추락한 러시아 여객기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당 항공사 측이 밝혔습니다. 사고 여객기가 속한 러시아 코칼림 아비아 항공의 알렉산더 스미르노프 운항이사는 오늘 모스크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고 여객기가 공중에서 파괴될 정도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미르노프 이사는 또 아무런 조난 신호도 접수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사고기는 갑자기 추락한 것이라며 이 바람에 승무원들이 통제력을 잃고 사고 보고나 통신 접촉 시도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미르노프 이사는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외부 행동이라며 기술적인 결함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지만 조종사나 승무원들의 실수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 원인이 불분명한 가운데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자신들이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ISIL이 그 같은 고성능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은 어떤 형태의 북한의 침략이나 도발도 용인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에스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반도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핵과 생화학 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기 위한 이른바 4D 작전계획 이행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와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승인하고 사이버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훈련과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두 정상이 1시간 40분 동안 회담했으며 단독회담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대승적이고 진심 어린 회담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도 미래에 지향적인 이란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신의 잠수함 세키류호에 대한 진수식이 오늘 고베항에서 진행됐습니다. 진수식은 와카미야 겐지 방위성 부대신과 잠수함을 건조한 업체 가와사키 중공업 관계자 등 약 3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세키류호는 전장 84m 길이의 잠수함으로 수중에서의 속도는 최대 20노트까지 가능합니다. 총 건조비는 5억 3천만 달러가 소요됐습니다. 세키류호는 2017년 3월에 해상자위대에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한편 일본 잠수함은 호주 해군의 차기 잠수함 선정 사업을 둘러싸고 현재 독일, 프랑스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중앙아시아 국가 지도자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우즈베키스탄 고대도시 사마르칸트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관리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들 5개 옛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과 미국 사이에 경제와 안보 협력 증진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안보 분야와 관련해 옛 소련방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재기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등 테러단체들의 자국민 영입활동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인권 침해와 열악한 경제 상황 등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테러단체에 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을 비난했습니다.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는 어제 정부 관리들과 업체 대표들이 주로 이용하는 유명 호텔이 이슬람 반군 단체 알샤바브의 공격을 받아 적어도 12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호텔 소유주와 소말리아 정부군 지휘관 1명, 국회의원 2명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는 알샤바브를 비난하면서도 소말리아 정부군이 테러범들을 모두 사살하는 등 적절히 대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